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는 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아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자죠. 힘이 얼마나 세었는지 쇠사슬로 메어놓았지만은 쉽게 끊어버리는 남자였습니다. 왜 쇠사슬로 묶어놓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딘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남자였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해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지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덮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된 사람이었죠. 학자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거라사인의 광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나러 그 광풍을 뚫고 배를 타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었고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다르게 보셨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라사인의 땅으로 찾아가셨던 것이죠. 오늘 이곳에도 이와 같은 성도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이 들고 어려움과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니까,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고 치료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면서 새로운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그 광풍을 다 뚫으시고 그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시자마자 바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남자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보니까 상하고 찢기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카로운 돌을 들어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고 했죠. 밤낮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목소리도 아마 걸걸했을 겁니다. 목이 다 쉬어 있었겠죠. 그래서 주민들은 그를 다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놓았지만은 쉽게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남자가 무덤 사이에서만 거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단순히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었고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군대 귀신, 여기에 사용된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한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6천 명에서 한 1만 명 정도 되는 그 군대의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 바로 우리가 그 레기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숫자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신의 숫자가 아니라 이 남자가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귀신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귀신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의 진짜 알맹이는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었죠.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린 것도 그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죠.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고 예수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놀라서 일단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나는 바로 그 사람, 그 남자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었죠. 즉 이 사람은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존재, 바로 이 악한 존재에게 내가 지금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아니었어.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렇다면 그때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속아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한 영혼이 들어있는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더럽고 비참한 존재가 아닌데 잘못되어 있는 것이 좀 무엇인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영혼은 정말로 순수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어 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악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는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내 속에 그하고 있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고 자꾸만 악한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의 옛 남편입니다. 옛 남편.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내 영혼이 있고 내 한쪽 편에는 지금 내 남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한쪽 편에는 그동안에 나를 유린하고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유혹했던 그 악한 남편, 옛 남편, 그 옛 남편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속에서 자꾸만 나를 죄악을 범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라사의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모습은 내가 아닙니다.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가수 중에 조성모 씨라고 있습니다. 조성모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어쩌면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저는 그 노래 잘 모릅니다만은 내 안에 내가 뭐 너무 많아. 뭐 그런 노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맞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속에 정말로 여러분인 척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지배를 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술에 중독이 된 사람이 처음부터 술 중독된 것은 아닙니다. 한 잔. 내 안에 그하고 있는 그 죄가 그러죠. 한 잔은 괜찮아. 한 잔 마신다고 해서 뭐 다른 일이 있겠냐고 괜찮아. 근데 한 잔 딱 마시고 나면은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또 넣어줍니다. 두 잔을 마시고 나면은 무엇인가 조금 섭섭하지. 한 잔만 더 마셔. 세 잔을 마시고 나면은 이상하게도 막 땡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먹어봐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는 네 잔을 마시고 그 다음 다섯 잔을 마시다가 결국에는 중독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한 잔은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 바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한 번 허용하고 나면은 두 번 허용을 하고 세 번 허용을 하고 나면은 서서히 장악이 되면서 중독이 되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쇼핑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자꾸만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귀신에 의해서 내 삶이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문장을 말을 할 줄을 모른다라고 그럽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말을 하지를 못해요. 서서히 사탄에게 사로잡혀져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초중고생의 73%가 편안하게 욕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고 좋은 단어들을 들려주면서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우정, 학교, 친구, 아버지, 어머니, 이와 같은 단어들을 들려주면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욕을 들려주었습니다. 욕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기억한 것을 기록을 해보라고 했더니 앞에 들었던 단어들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을 듣는 순간에 다른 단어들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 욕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의 뇌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욕을 하는 순간에 감정을 통제하는 뇌가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하고 있는 그 욕설이 그들의 뇌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공격받은 뇌는 마음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시금 욕설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난 청소년들이 악을 행할 때에 이미 감정을 통제하는 뇌가 상처를 받아서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죄악을 범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아니하고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미 사탄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욕을 편안하게 하는 것 통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청소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나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쓰고 있는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서 이 악한 귀신이 자꾸만 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어 쫓아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악한 것에 의해서 중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허용을 해버리면은 두 번 허용을 하고 세 번 허용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입에서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이런 말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내게 허용을 하셨고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귀신들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더니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미쳐서 막 내리달아서 바다에 뛰어들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목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한 것에 의해서 내가 허용을 하고 허용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고 있는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이 괜히 자살하는 것 아닙니다. 자꾸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자살을 했겠습니까? 죽어야지.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그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죠. 그 악한 놈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나를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악한 생각이 솟아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나간 남자가 이제는 옷을 입고 무릎을 딱 꿇고 온전하여서 단정하게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저 돼지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 돼지들을 저렇게 죽게 했을까? 그냥 귀신만 내어 쫓아주시지 왜 돼지떼를 저렇게 미치게 해서 다 죽게 만들었을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정도의 희생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광인을 돼지 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돼지 때 2,000마리를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5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2,000마리의 돼지 때보다도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 개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만 살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참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못하실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돼지업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요.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좀 의아하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더 계십시오. 붙들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빨리 떠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정반대의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한 가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치료가 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보다도 돼지 2,000마리가 더 커 보였던 것이죠.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이 마을에 더 계시면은 우리 경제에 더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회복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 같아서. 서울 일원동에 가면은 삼성병원 맞은편에 미랄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처음에 세워질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학교 설립을 주도하셨던 목사님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민 몇 분을 선정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 취임패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다음 집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벽에 주일학교 모범교사 표창장이 그곳에 걸려있는 겁니다. 신앙이 경제 논리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재물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선을 그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큰 소리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은 늦습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재물을 다스리고 그 재물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재물을 선택을 해버리면은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겨버리면은 재물에 장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덤 사이에서 죽은 목숨처럼 살고 있던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이 큰 일을 향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다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군대 귀신에 붙잡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자해를 하면서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했던 그 사람입니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우리도 눈을 들어서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되어서 정말 힘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복이 되었죠. 이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왜 내가 이렇게 했던가?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서로 상처를 주었던가?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실 건데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고개를 들려서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맞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어 하셨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옆에 있던 분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 이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둘 사이에 쌓여지는 담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라산의 광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홀로 외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모여서 둘로 지내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했던 이유도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었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라고 그러셨죠. 합심,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곳에 내가 역사하고 기도의 응답도 허락해주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한 500여 분이 나옵니다. 하나가 되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옆에 있는 분에게로 눈을 돌려서 저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죠. 손을 한번 잡아주면은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은 차가워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역행해서 가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그 성도 속에 있는 슬픔을 보아야 하고 외로움을 보아야 하고 아픔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서 회복을 시켜주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